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허리케인 하비가 오늘 미 남부 텍사스주에 상륙할 것이라며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하비가 앞으로 사흘간 텍사스 해안의 많은 지역에서 100cm의 비를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멕시코만에서 미국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하비는 현재 시속 160km의 강풍을 동반하고 있으며 텍사스를 강타할 때는 시속 200km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그레그 에버트 주지사는 주 내 30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재난 대비 태세를 격상했습니다. 텍사스 연안에 허리케인이 상륙하는 것은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특히 멕시코만 연안 유전지대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곳에는 하루 700만 배럴을 정제하는 30개의 원유 정제 시설이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뇌물 공여죄로 징역 5년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씨 측에 미화 3,800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이같이 뇌물을 공유한 것은 삼성을 물려받기 위한 승계 작업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바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 공여와 더불어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이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이 밀접히 유착한 것이라며 국민의 상실감이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바에서 미국 대사관 직원 등 적어도 16명의 미국인이 청력 손상 등 신체 이상 증상을 겪었다고 국무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들이 쿠바와 미국에서 진료를 받았다며 16명이 모두 외교관인지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쿠바 아바나 주재 미국 대사관의 외교관들은 지난 가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청력 손상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AP통신은 대사관 직원들이 귀에 들리지 않는 소리가 나오는 고도의 비밀 음파 장치에 노출됐다는 결론을 미 수사당국이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CBS 방송은 일부 외교관들이 뇌손상 진단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이 아프리카의 에리트리아, 기니, 시에라리온과 아시아의 캄보디아에 대해서 입국 사증, 즉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미국 정부의 이런 계획은 이들 4개 나라가 미국이 불법 체류를 이유로 추방하려는 자국민들을 수용하지 않거나 수용을 늦추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과거에도 외국인 추방 활성화를 위해서 해당국에 대한 비자 발급을 두 차례 중단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미 국토안보부는 국무부에 에리트리아, 기니, 시에라리온, 캄보디아가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하던 자국민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거나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태국 대법원은 오늘 잉락 친나왓 전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잉락 전 총리는 재임 중 쌀 수매 과정의 비리를 방치한 직무 유기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날 선거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잉락 전 총리가 몸이 아파서 출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대법원은 9월 27일을 다음 공판일로 정한 가운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잉락 전 총리에게는 최대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카타르 정부가 이란과의 대사급 외교 관계를 복원하고 곧 대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 외무부는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란과 모든 방면에서 관계를 증진하기를 원한다며 양국 외무장관이 전화로 두 정부의 교류와 발전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 정부는 지난해 1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과 단교하자 이에 동참해 이란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20개월 만에 이란과의 관계를 복원한 것입니다. 카타르 정부의 이번 조치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 이집트,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8월 25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은 국제사회 대북제재 국면이 바뀌면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미사일 시험 발사라든가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도발을 중단하고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의 협상을 원하지만 그 목표는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라는 원칙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에 대한 제재는 지속하되 궁극적으로 대화와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모레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5도에서 19도, 낮 최고 18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이 바뀌면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한국 정부가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 제시한 간접적 메시지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명균 한국통일부 장관은 25일 서울에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열린 한 토론회 강연에서 지금 상황에선 개성공단 재개가 어렵지만 북핵 문제로 인한 대북 제재 국면에 변화가 있다면 무엇보다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우선적 과제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제재 국면이 변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전면 가동은 어려울 수 있더라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북한에 가서 방치된 시설과 자산을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풀어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개성공단만큼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겠느냐는 생각을 한다며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공단 재개 문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이날 한국의 뉴스 전문 케이블 방송인 YTN에 출연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선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미사일 시험 발사라든가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도발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 국면으로 들어서는 그런 상황 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조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북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개성공단 역할론을 강조한 데 이어 나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이 북한의 시장 경제를 확산시키고 북한 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도 북한을 변화시키는 아주 유력한 방법이라며 개성공단 재가동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문 대통령에 이은 조 장관의 개성공단 관련 발언에 대해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한 간접적인 메시지로 분석했습니다.
미국도 대화의 문턱을 낮추고 있고 한국 정부도 미국과 비슷한 수준에서의 대화의 진대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고 북한도 지금은 도발을 자제하고 관망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간 걸로 볼 때 UFG 훈련이 끝나면 뭔가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 아래 어떤 대화의 유인책으로서의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 장관은 이와 함께 토론회 강연에서 북한 주민들이 핵 개발로 미국과 맞대결하는 건 좋지만 경제가 자기들이 기대하는 데 못 미친다고 보는 것 같다며 경제가 더 나아지지 않으면 주민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고 김정은 정권이 이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갈수록 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으로선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점점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2371호 유엔 제재로 지금 장마당 경제도 이제 압박이 심해지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또 북한의 외화벌이 일꾼도 사실 전방위적으로 해외에서의 외화벌이에 지금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때문에 북핵 문제로 인한 북한 경제의 피해는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의 경제는 장마당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불만이 누적되고 김정은 정권 압박이 커지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조 장관은 강연에서 북한의 합법적인 장마당이 400개에 이른다며 신흥 부유층인 이른바 돈주에 대해선 똑같지는 않겠지만 한국전쟁 이후 재벌들의 태동기 모습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의 협상을 원하지만 그 목표는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라는 원칙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미국이 최근 발표한 중국, 러시아 등의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안을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으로 규정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의 최근 독자 제재를 대북 압박 의지와 방향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These measures represent our whole of government approach to exert diplomatic and economic pressure on the DPRK.
그레이스체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4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의 이번 제재는 북한 그리고 제3국 개인과 기업을 포함한 조력자들에게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전반적인 접근법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특정 국가나 정부를 겨냥한 게 아니라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제재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se designations do not target specific countries or their governments. They are aimed at disrupting North Korea's illicit activities abroad.
이어 북한이 추구하는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현재 행보를 버리고 다른 미래에 대한 의미 있는 대화를 수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북한 정권에 설득하는 것이야말로 국제사회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대북 압박 캠페인의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Our goal for this pressure campaign, which has overwhelming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to persuade the North Korean.
최 대변인은 또 미국의 목표는 협상을 통한 타결이고 그 지향점은 한반도 비핵화라며 이번 제재는 외교가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s I have stated before, our objective is a negotiated settlement leading to a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이 같은 발언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거듭 강조해온 외교적 해법이 북한과의 외교가 아니라 더욱 강력한 대북 압박을 이끌어내기 위한 유엔 회원국 등 국제사회와의 외교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실제로 최 대변인은 이날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북한의 무기 기술에 대한 접근과 불법적이고 위험한 관련 프로그램에 유용되는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이번 제재에 대한 엄격한 이행과 집행을 촉진하기 위해 같은 뜻을 가진 파트너들과 밀접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되 궁극적으로 대화와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박수현 한국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북한과 대화하기 위한 올바른 여건에 대해 한일 또는 미한일 차원에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뒤 아베 총리와 통화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워싱턴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을 보다 강력하게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에서 24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미국과 다른 여러 나라들의 집단적인 노력이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보다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 goal has to be to make life as difficult as possible for them without provoking a war.
대북 압박은 전쟁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북한을 최대한 어렵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폴락 연구원은 강력한 대북 압박을 통해 미래 어느 시점에 북한에 다른 지도자가 등장하거나 북한 체제가 총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 능력 개선을 수반하지 않는 다른 길을 고려하고 있다고 믿을 아무런 이유도 없다며 행정부 내 누구도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에서 어떤 문제를 논의할 것인지, 이 대화의 결과가 과거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해야 한다는 겁니다. 폴락 연구원은 북한이 기존의 전략적 목표를 번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북한이 다른 길을 시도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탐 말리노스키 전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는 북한에 대한 정보 전달이 장기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The only way this regime has managed to sustain itself over a period of decades is
북한 정권이 수십 년간 유지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철저한 정보 통제를 통해 주민들이 외부 세계와 대안의 존재를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는 설명입니다. 말리노스키 전 차관보는 2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국경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지만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주민 300만 명이 휴대전화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양의 정보가 국경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리노스키 전 차관보는 북한 주민들이 드라마와 영화 같은 대중문화와 민감한 정치적 정보를 소비할 뿐 아니라 서로 공유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고 이 같은 의식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북한에서 이른바 시민사회 조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정보를 유입하는 비정부 기구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이미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이 같은 추세를 가속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제재 전문가인 앤서니 루기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과거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계된 자금만 추적했지만 지금은 석탄과 다른 지하자원 그리고 해외 노동자들과 관련한 자금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문제의 근원은 바로 중국의 은행들이라며 이들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압박하는 것이 다음 단계 조치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that at some point, just as we did with European banks, with regard to Iran and finding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이란과 관련해 유럽은행들의 12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처럼 어느 시점에 중국은행들의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루게로 선임연구원은 그렇게 되면 중국의 은행들이 올바른 조치를 취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사만다 라비치 선임고문은 북한의 핵 위협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며 미국이 이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 방식의 외화벌이가 앞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회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가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미국에서도 행정명령을 통해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를 발령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이 언급한 미국의 독자제재는 이달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북한, 러시아, 이란 제재법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해외에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40여 개국에 5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이 벌어들인 외화의 대부분은 북한 당국이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외교 관계를 수립한 지 지난 24일로 2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중 관계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로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권 교수를 연결해서 한중 관계와 사드 문제에 대한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국과 중국 두 나라 관계의 현 주소부터 점검을 해보죠. 이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양국 관계는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사실 25년은 은혼식이죠. 이 25년이라는 것은 사실 동서양 모두에게 의미 있는 해입니다. 지난 25년 전에 이제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해서 이제 25년이 지난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 관계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우리가 관계가 진전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수교 후에 김영삼 정부 때는 이제 설린 우호 관계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박근혜 정부 때는 전략적 협동 동반자 관계 내실화까지 얘기가 됐었죠. 그래서 정치적인 상황은 이번에 사드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진전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경제 관계는 더 말할 나위 없이 많이 성장을 했죠. 처음 92년에 했던 교역액에 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무려 이제 33배가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경제 관계도 사실 한 3년 전부터 좀 전체적으로는 이제 줄어드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문화 교류 관계는 뭐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중국에서 한류가 상당히 유행하고 또 현지화가 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현재 한국에서 영어보다 중국어를 배우는 숫자가 더 한국 사람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발전을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한중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 데는 이 무엇보다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로 인한 것일 텐데요. 두 나라 모두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중국은 사드를 절대 한국에 배치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입장은 그 2014년에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죠. 이제 그 후에 뭐 아주 여러 번 이 또 입장을 반복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뭐 지난 7월 달에 북한이 이제 화성 12형, 뭐 화성 14형 같은 상당히 고도화된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이때도 지속적으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비난을 하고 뭐 문제 제기를 했지만 동시에 이 한국에 배치하고 있는 사드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군사적으로 사드가 북한의 ICBM을 막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드는 대북한 방어용이 아닌 중국 견제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요?
한국 정부 입장은 완전히 반대측에 서 있죠. 사드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도입한 이제 방어용 무기 체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드는 분명히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있어서 북한의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이렇게 고도화하는 상황에서는 우리로서는 대안이 없다라는 것이 한국의 그 기본적인 입장이죠. 뭐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핵심은 사드는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바꿔 얘기하면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현저히 감소하면 더 이상 사드는 필요 없다라는 그런 입장도 한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과는 상당히 대치되는 그런 입장인 거죠.
이렇게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장애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뭐 몇 가지가 있을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이 이제 같은 입장이죠. 한국,
네.
미국 때 중국의 입장이 이제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라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은 사실상 사드를 배치를 한 거죠. 이게 지금 긴급 배치 형태로 배치를 했고,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장기 배치를 할지를 이제 결정한 것이 남아있고요. 반면에 중국은 사드 배치 철회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언급한 것에 대해서 적지 않은 부담이 있죠. 이번에 중국이 가을에 당대회를 통해서 시진핑 2기가 지금 출범을 할 예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특히 중국 정치체제를 고려한다면 국가 지도자가 말을 바꾼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동을 할 겁니다.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군사적으로 너무나도 필요한 겁니다. 이게 처음 시작된 게 2013년 3월에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이른바 이제 고각으로 발사를 해갖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해외 전진 배치된 그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드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사적인 이제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차이들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중국이 계산하는 외교적, 경제적 측면에 복합적인 요인이 숨겨져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 견제를 위해 사드를 활용한다라는 뭐 일부의 분석도 있는데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드를 통해서 이제 한국을 제재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도 경제적 손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관광객이 한국 방문이 감소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중국 여행사가 타격을 받는 거죠.
아, 네.
동시에 예, 중국 내 또 한국 상품이 불매가 되면 중국 상인도 이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 경제적인 것이 물론 이제 한국이 훨씬 더 타격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상호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판단에는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는 전략적인 이해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는 이제 전통적으로 중국 영향력 하에 놓여 있는 것이고 또 중국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동북아시아를 당연히 이제 중국의 영향력 권 안에 놓고 싶어 하는데 뭐 그런데 이제 한국의 이런 미국의 그 무기가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중요한 것은 중국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네. 한미가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것을 중국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국을 계속 몰아붙인다면은 이것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이제 미국과의 동맹이 중요해지고 또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중국의 국익에 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고민이 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중 관계 교착 상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안타깝게도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두 가지 정도 상황이 도래해야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북한 미사일 위협의 극적인 감소가 만약에 된다면은 사드 자체가 그렇게 필요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하나의 조건일 텐데, 근데 이것도 좀 어려운 것이 북한 미사일의 위협 감소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볼지,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 동결 정도로만 얘기하면은 여전히 북한이 한국과 뭐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갖고 있는 한 사드의 필요성은 지속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그렇게 쉽게 조건이 충족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명분을 살릴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 주면은 혹시라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사드 문제를 다룰 한중의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라는 보도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노력은 결국 중국으로 하여금 일종의 출구를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네.
것을 마련해주는 그런 그 일종의 그 정책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관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따른 교착상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에 대해서 한동대 박원건 교수로부터 들어봤습니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 시간입니다. 지난주 미군과 한국군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합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이 훈련에 대해 보복과 징벌을 가하겠다고 위협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입니다. 미한 연합훈련과 북한의 동향 최원기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미군과 한국군이 지난 21일 미한 연합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시작하자 보복과 징벌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국을 방문한 태평양 사령관 등 미군 고위 지휘관들을 거론하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발사 대기 상태에서 놈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북한 관영 매체도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조선의 초강경 의지를 오판하지 말라는 제목의 개인 논평에서 침략 공격에 투입될 수 있는 병력과 수단들을 철저히 제압 소탕하는 것이 혁명 무력의 일관한 대응작전 방식이라며 우리 군대는 절대로 빈말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3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를 시찰했습니다.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의 행보를 공개한 것은 지난 15일 전략군 사령부 시찰 이후 8일 만입니다. 한국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김 위원장의 이번 시찰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전 배치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그 꽝꽝 생산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연구 개발이나 시험 발사의 국면은 이제 끝났고 이제 실전 배치를 하고 또 이제 양산 체제, 대량 생산 체제로 들어가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평소 2, 3일에 한 번꼴로 공개 활동을 하던 김정은 위원장이 일주일 만에 나타난 것은 연합군의 참수 작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입니다.
참수 작전을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괌 타격 역시 참수 작전을 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로 괌 타격을 얘기했다 이렇게 보는데 김정은이 상당히 그 은둔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참수 작전을 얼마나 두려워하느냐 이것이 이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북한 당국은 40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을지 훈련이 북침 핵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 훈련이 전적으로 방어적 성격이란 것을 북한 정권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n exercise for the defense of Korea. It's a combined exercise.
이에 앞서 북한 TV는 지난 7일부터 평양과 지방에서 청년들이 인민군 입대를 탄원하는 장면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조선중앙 방송입니다.
우리 보안의 블루 청년들과 청년 대학생들, 붉은 청년 군인대원들 모두가 반량종 정통일 대전에 돌출하기 위한 조선인군 입대 복대를 열렬히 탄원하고 소명했습니다.
노동신문은 347만 5천 명이 인민군 입대와 복대를 탄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북한 인구의 15%에 해당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러나 인민군 입대도 당국의 강압에 의한 것이고 그 규모도 부풀려졌다고 안찬일 소장은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북한군이 지금 119만 명도 먹이지 못하는데 뭐 340만 명 북한군의 군복을 입는다. 그러면 북한은 완전히 이게 그 자체로서 몰락하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북한의 일종의 선전선동 캄파니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군복무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은 미한연합 군사훈련이 시작되면 가장 고생하는 사람들이 북한군 병사들이라고 말합니다. 을지훈련이 시작되면 북한군 병사들도 이에 대응해 완전군장 차림으로 지하갱도에 들어가 며칠씩 대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평양에 살다가 2009년 한국으로 망명한 최연준 씨입니다.
한군도 한미연합훈련 때마다 전으로 그 전방부대, 후방부대 다 같이 그 쌍방훈련 들어갑니다. 훈련을 지금. 지휘관들은 자기 지휘감처 다 차지하고 그다음 병사들도 그 전투무장한 상태에서 자기 근무장소 이탈하지 못하라고 장비라든가 무장장비가 다 휴대하고 그 자기 진지 차지하고선 그 항상 전방 출시하는 그런 훈련도 진행하죠.
일반 주민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을지훈련이 시작되면 북한 주민들은 전시 동원 조직인 노동조기대, 교도대 등에 편성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또 장마당도 제한돼 생업에 큰 지장을 받습니다. 탈북자들은 수십 년째 미한 군사훈련에 대응해 훈련을 하다 보니 북한군 지휘관이나 병사들 모두 그려려니 하고 만성이 됐다고 말합니다. 또 잦은 대피훈련과 생활고에 지친 주민들은 차라리 전쟁이나 났으면 좋겠다는 심정이라고 최연준 씨는 말했습니다.
빨리 전쟁하려면 빨리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진짜 못 살겠다. 차라리 전쟁을 해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불만들이 많죠, 내부에서는.
한편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북한 당국의 거친 유혹과 달리 북한 내부는 비교적 평안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백두산에서는 북한의 당 간부와 해외 친북 인사들이 참관 가운데 백두산 위인 칭송 국제축전이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또 외국인 관광도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는 기이한 정치 경제구조 때문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국제사회와 공조해 일관된 북한 인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 즉 반인도 범죄는 북한 특유의 정치 경제적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인권은 기본적으로 자유권과 사회권이 보장돼야 하지만 이 두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북한에서 근본적으로 인권 보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주최로 25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 인권 문제의 이해와 개선책이란 학술회의 주제 발표에서 양일국 박사는 북한에 대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경제 원조는 결국 잘못된 북한의 구조를 부추길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북한 인권 침해는 결국 이 북한의 정치 경제적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결국 그 북한의 근본적인 정치 경제 구조를 바꾸려는 전제 없는 단편적인 경제 원조,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유화적인 정책이 너무 남발이 되면 오히려 북한의 잘못된 구조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
양 박사는 이와 함께 인권은 시장 경제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며 전 세계를 통틀어 민주주의 지수와 경제 자유 지수, 부패 지수 등에서 꼴찌를 차지한 북한이 인권 개선에 요원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김수암 통일연구원 박사도 자유권과 사회권을 분리해선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경제적 불평등을 인권의 가장 핵심적인 비차별 원칙 등과 연계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박사는 특히 북한 내 장마당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시장과 북한 인권과의 연관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장마당을 포함한 시장의 확산이 국가 당국이 가한 침해 행위 이외에 이런 시장을 매개로 한 생존의 방식이 북한 주민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정보 유통이나 먹고 사는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아주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이런 부패 구조와 시장의 확산을 기반으로 한 지원 전략,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앞으로 필요할 것 같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김현정 교수는 지난 1990년대 배급 체계가 무너지면서 북한의 경제적, 정치적 인권 말살이 자행돼 왔다면서 밀수와 같은 다른 방법으로 북한 주민들이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 일부에서 북한 인권법의 효율성 문제를 지적하는 데 대해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고 유엔 차원에서 인권 백서를 공개하면 북한이 크게 반발해 왔다며 이 자체가 인권 개선으로 가는 시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제사회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꾸준히 주시한다면 북한이 내부적으로 규율을 단속하는 등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권 상황에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에서는 북한 내부적으로 규율을 단속하고 처음에는 외부적으로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그러한 행동이 중첩되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실마리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재성호 교수는 햇볕 정책은 북한 눈치보기라며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일관되게 대북 인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 교수는 특히 북한 인권법과 시행령에 따른 체계적이고 일관된 대북 인권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창원대 국제관계학과 이기환 교수는 한국의 정치, 외교적 상황보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북한 인권 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을 주축으로 성장한 세계 태권도 연맹 WTF의 다음 달 평양 시범 공연이 무산될 전망입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관계자는 오늘 평양 ITF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조직위원회가 현재 상황에서 WTF 시범단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내용으로 ITF에 보낸 공문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태권도 연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평양대회 조직위원회의 입장과는 별도로 ITF 측의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 묻는 이메일을 보내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TF는 지난 6월 ITF 시범단이 한국 무주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대회 시범 공연을 위해 한국에 갔을 때 ITF 측과 평양 방문에 합의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본부를 두고 북한 측 인사들의 주도로 발전한 ITF가 개최하는 올해 세계 선수권 대회는 다음 달 17일부터 24일까지 평양 태권도 전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주 자유 아시아 방송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 시간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 방송입니다. 심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단체 링크가 올해 중국 내 탈북자 33명을 구출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RFA에 따르면 링크는 자체 웹사이트와 같은 자료를 통해 올 8월 현재까지 33명의 탈북자를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10년 탈북자 구출 활동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중국에서 탈북자 671명을 구출해 한국과 미국에 정착하도록 도왔습니다. 링크가 구출한 탈북자 중에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가 368명이며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도 32명에 달했습니다. 링크는 탈북자 구출 활동 외에도 탈북자의 제3국 정착 지원과 탈북자 교육을 돕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281개의 탈북자 구출팀을 운영하는데 이들이 모금한 액수만 해도 61만 1,570달러에 달합니다. 중국 내 탈북자 한 명을 구출해 새로운 삶에 정착하도록 돕는 비용은 약 3,000달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한 곳에 정착할 때까지 기본적인 음식과 옷을 제공하는데 250달러, 이동에 필요한 교통수단에 500달러, 숙박비 100달러, 벌금과 같은 구출비용 1,350달러, 비상금 등 예비비 300달러, 정착 후 능력개발 지원 프로그램에 500달러가 소요됩니다. 카톨릭 국제구호단체인 카리타스가 북한의 10개의 온실을 완공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카리타스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강원도 법동군과 평안남도 중화군에 온실을 건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온실에서는 결핵과 간염 환자들의 영양 보충을 위한 각종 채소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앞서 카리타스는 지난해 강원도와 자강도, 함경남도에 11개의 온실을 새로 짓고 8개의 낡은 온실에 개보수 공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 원산에 있는 간염 전문병원 옆 온실에서는 간염약 제조를 위해 도라지를 비롯한 약초도 재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리타스는 독일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과 각종 후원금으로 북한 전역의 환자 치료시설에 채소를 공급하기 위한 온실을 짓고 있습니다. 벨기에의 비정부기구가 북한을 인도주의 위기국으로 분류했습니다. 벨기에의 민간단체인 ACAPS는 최근 발표한 국제위기평가보고서에서 북한을 인도주의 위기국으로 분류하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성은 극히 제한적이며 지원을 하는 게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간 RFA 소식 심현지입니다.
탈북민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찾아가 매주 주말 의료 봉사 활동을 펼치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김미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무료 한번 공사입니다. 여기 접수해주세요.
번호표 들고 12시 30분쯤에 오시면 되세요.
대학생들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는 의료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그리고 간호학과 학생들입니다.
어디가 아프신지 선생님들께 진료를 보실 분들이 접수를 먼저 하셔갖고 그 예약 번호에 따라서 시간에 맞게 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네.
뭐 소화제 드시는 거나 그러신 거
몸에 열이나 아니면 좀 혈압이나 이런 거.
자주 그러세요?
자주입니다. 가끔.
한의학과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 어르신들이 어디가 편찮으신지 그리고 생활하는데 어떤 점이 불편한지 의료 상담을 하고 그에 맞는 침술 치료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증상 가지고 계신 것들 여쭤보고 지금 생활하시는데 어떤 증상이 있으신지 물어보고 하는 곳이에요. 끝나고 나면 보람찬 것 같아요.
몸에 좀 열이 많으신 건 아니고요.
네. 생활하시는데 땀 많이 흘리시고 계세요?
아니면
자다가 식은땀 흘리시거나 이런 거 없으시고요? 기침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숨이 답답하긴 해요.
고혈압 있으세요?
혈압약 먹어요.
혈압약 드시고? 네, 네.
그럼 당뇨는요?
당뇨는 없어요.
이곳은 서울 노원구에 있는 공릉사회복지관. 이 지역은 특히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 밀집 거주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찾은 어르신들 가운데 탈북자도 많이 있습니다.
네, 어르신 괜찮으세요? 다음에 저희 무료 진료 다시 왔을 때 그때도 다시 들려주세요.
고맙지. 내 손자들 같이 참말들 와서 이렇게 해준 게 얼마나 고마워. 팔도 아프고 다 아파. 이제 나이 먹어놓은 게 많이 아파. 쑥으로 뜨고 해서 괜찮, 많이 소화되더라고.
흰 가운을 입은 한의학과와 간호학과 학생들이 듬직해 보이는지 진료를 받기 위해 나온 노인들은 아픈 곳을 이야기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제일 아픈 게 지금 무릎이 아파가지고 치료하러 왔어요. 이렇게 와서 해주셔서 뭐라고 말할 수도 없이 감사해요. 노인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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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받으시라고 그러세요.
뭐 병원에도 많이 다니고 벌써 여기 무료로 의사 선생님들이 의사 해준다 그러니까 받으러 와봤어요. 의사분들 좋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의사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침과 뜸을 이용한 한방진료는 어르신들에게 큰 인기였습니다. 손자 같은 학생들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북에 있는 자식 생각도 나고 잠시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있었습니다.
따끔해요. 네. 계속 꾸준히 관리하시면 당뇨는 없으실 것 같아요.
학생들의 의료봉사는 10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희대 한의학과와 간호학과 학생들의 봉사는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노원구와 동대문구에 있는 복지관에서 진행됩니다. 한 번 봉사할 때마다 어르신들 50여 명 정도가 찾아오고 있고 시간을 오후 5시까지라고 정하긴 했지만 늦게 오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까지 모두 다 진료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경희대 한의대와 간호대 연합동아리로서 환자분들에게 침과 뜸 그리고 약제 처방을 함께 다 해드리고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을 갖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어르신들께 무료 봉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10년째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봉사를 다니고 있고요. 함께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봉사를 다니면서 어르신들께 한방 봉사에 대해서 계속 알리고 또 도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무료 의료봉사가 진행되는 날 오전 일찍부터 복지관 입구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건상 제때 의료기관을 찾지 못하는 지역 내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는 취지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무료 진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 검사 해드리고 이제 많이 높으신 분들은 저희가 교육해드려서 초기에 당뇨병 약 까지 드시는 것까지 안 가시도록 미리 예방하는 곳이에요.
동네 가까이에서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좀 접근성도 높아서 되게 효율적인 것 같고 환자분들도 좀 저희한테 많이 감사하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저희도 좀 보람 느낄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선 저희도 또 감사드리는 것 같고
보람을 느끼고요. 필요로 해주시면은 계속 오는 게 저희도 보람이 되고 이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면 되게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학교가 아니라 이렇게 직접 현장에 나와서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학생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탈북자 및 연세 많은 노인들이 자신들의 봉사로 인해서 작지만 마음의 위안도 얻고 또 질병도 미리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받고 나서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께도 항상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약제를 처방해 드리면 꼭 많이 나아지셨다 아니면 많이 좋아지셨다 하면서 항상 보람을 느끼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사이로 계속해서 봉사를 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세계 재판으로 관심을 모았던 삼성그룹 총수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징역형 선고에 대해서 진보와 보수 진영의 반응이 엇갈렸고 주식시장도 출렁였습니다. 올 상반기에 태어난 신생아 수가 18만 8천여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출산 절벽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세기의 재판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삼성그룹의 총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군요.
네, 한국의 초대기업입니다. 재계 1위의 기업 삼성그룹의 후계자인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비선실세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태에 뇌물을 공유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에 구속됐고요. 지난 7일 검찰이 징역 12년형을 구형한 데 이어서 오늘은 법원이 1심 선고로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5년형이 선고된 법원의 판결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네, 이재용 부회장 5가지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 씨와 그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또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으로 불리는 이 최순실 씨가 실세인 재단 등에 298억 원대 뇌물을 공유했고요. 그 지원 과정에서 횡령, 재산에 대한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최 씨 모녀를 알지 못한다고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오늘 법원에서는 일부 사실관계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뇌물 공여 규모에 대해서 조금 달리 해석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기소된 5개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4명의 삼성그룹 임원들도 징역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를 법원이 인정했다면 연관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도 무관치 않을 것 같은데요.
뇌물을 준 쪽이 유죄라면 받은 쪽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자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알고 그룹 승계에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원의 선고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했는지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이 청탁을 했는지에 대한 입증 여부로 유죄와 무죄가 갈릴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삼성의 변호인은 재판 결과 후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이번 그 판결에 대한 한국 사회 반응도 좀 살펴볼까요?
네, 한국의 재계 1위 기업 삼성그룹 총수의 징역 5년형과 주요 임원들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하루 종일 한국 사회를 긴장하게 했습니다.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보수와 진보 성향의 단체와 시민들에 따라서 재판 결과에 대한 기대는 달랐습니다만 최근 언론사들이 내놓고 있는 선고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또 법원 주위에서 이어지고 있는 시민단체 집회, 또 경찰력 배치 등 긴장 상황에 대해서 집중 보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혐의 확인과 선고 주문은 텔레비전 장악과 인터넷 등으로 속보로 계속 전해졌는데요.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주식시장도 선고 공판 내내 이 낙폭의 차이를 보이면서 대부분 삼성그룹 관련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법원 방청석과 법원 인근에 재판 결과를 주시하고 있던 시민들 환영과 실망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환영과 실망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되는 건가요?
진보 성향의 단체와 시민들은 정경유착 범죄에 대한 엄단이다 이렇게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형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수단체와 시민들 중에서는 삼성그룹이 한국 경제에 기여한 부분을 고려해봐도 또 대통령의 요구에 거부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고 뇌물 공여에 고의적이지 않았고 소극적이었던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형은 과도한 결정이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또 증거로 입증해야 되는 그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증거주의에 반하는 판결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실제 재판부가 인정한 88억 2,800만 원에 대한 뇌물 규모에 대한 징역 5년은 가장 낮은 형량이 적용됐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이 되겠는데요. 한국의 출산 절벽 소식 들어보죠. 이 출산 절벽이라는 말, 출산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출구를 찾을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출산율 문제를 빗대어서 출산 절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아주 큰 화두입니다.
네.
인구가 더 이상 늘지 않아서 국가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의미로 인구 절벽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려운 취업난 상황을 빗대어서는 취업 절벽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출산 절벽 상황이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게 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에 대한 사회적 논의라든지 정부의 어떤 해결 대책은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올 상반기의 신생아 출생 결과가 출산 절벽의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태어난 아기의 수가 얼마나 되는데요?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그러니까 상반기에 태어난 신생아 수가 18만 8,500여 명인데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3만 명 정도라는 수치가 나오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월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난 6월 한 달 동안은 태어난 아기 수가 3만 명이 채 안 됐습니다.
네.
숫자로만 들어서는 사실 비교가 쉽지는 않은데요. 2011년 상반기에 태어난 아기 수가 25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큰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6년 사이에 7만 명 가까이가 줄어든 겁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200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줄기 시작했고요. 2015년부터 최근 3년간은 더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소식을 자주 듣게 되는데 1년에 만 명 이상의 아기가 줄어든다는 것은 정말 심각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임기 여성들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숫자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수치를 봐도 그 심각성이 확인됩니다.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서 2015년부터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지난 4월에서 6월 사이 합계 출산율은 0.26명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네. 연간 수치로 비교를 해보면 1.08명으로 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2005년 상황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게 됩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2015년 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혼외 출산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로 했고요. 이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의 한국 정착을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이민 정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에 그 50년간 한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대한 그 인구 감소 시점이 분석돼 있는데 이게 2032년이었었는데요. 최근 통계청은 그 시점이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